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 조상용 목사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그 다른 분들도 같이 RU 참석하러 오셨고 이번 우리 최종욱 목사님은 좀 더 오래 계신다고 내가 알아서 당연히 우리 예배 인도는 설교는 최종욱 목사님 같은 분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강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니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라고 무조건 여기 오래 계실 분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아는 우리 강 목사님은 그릇이 커가지고 여기 교회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릇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받는 일도 그릇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당을 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상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맨 먼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설파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결론이 바로 7장 28절 29절이에요. 7장 28절 29절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7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사경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지금까지는 수백 년 동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모세가 직접 글로 쓰지 않는 구전 있잖아요. 구전. 입으로 전해놓은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조목조목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탈무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보다 그들은 구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듣고 청중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고, 이제 지난번 전에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하죠.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저희 서기관, 그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 앞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집을 질 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은,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데,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그 집의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지혜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굉장히 많이 거기에 집착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거의 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행위를 보여라. 특히 구원파 쪽에서는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언제 받았냐? 그거 내가 믿을 때 받았다. 언제 받은 그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질러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구원 받았으면 넌 죄 짓냐 안 짓냐? 죄 짓는다. 죄 짓는데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응?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말을 뭐 막히거든요. 봐라. 넌 구원은 제대로 못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 받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몇 월 며칠 거기에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정도 돼야 네가 구원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몰아붙이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 아니다. 너 죄 안 짓냐 짓냐? 죄 짓는다. 그러면 안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결론을 보면은 그 말씀보다도 내 하나님의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저희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문제는 요거예요. 누구 가르침을 받냐가 먼저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 가르침을 받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냐?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냐? 그것이 먼저인데 그 뜻대로 행하고 안 하고를 먼저 둬버리니까 그게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고 신앙의 갈등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들으라 그 말이죠.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복음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함이 돼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다는 세상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도 않고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아도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착하고 진실하고 선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응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래 버리면은 우리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정말로 나는 늘 무너지고 나는 죄에 걸려서 살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을 앞세우면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속, 그 은총, 그것의 의지에서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러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1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5장 1절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무리, 제자.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제자들이 세워지면은 무리들이 모두 다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의 역사, 이런 많은 기적을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하,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전문 다른 세계에 정말로 주역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나가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다른 교훈을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주셔요. 그리고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자들에게 무수화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쪽에서 제자들의 각오를 심어줍니다. 비유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또 다르게 조용히 비유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데요. 팔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리들을 딱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막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는 자,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저희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하거든요.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심령이 일단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되려면 어떠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돼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 이 안에 이 깡아리가 없고 말이에요. 질러나가는 사나움이 없고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의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화평케 하고 사람 이렇게 사이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심령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져요. 이런 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그 과정부터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 심령이 가난해요. 세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든 그냥 육신의 가난이든 가난은 정말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어찌 됐든 가난은 저주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바로 심령이 가난이라고 하고 그냥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정도냐 그 생각이. 나중에 한참 예수님이 한 2년 가까이 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소경이고 길에 거지로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이 그겁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저주받고 재앙받는데 저것이 지 죄 때문입니까? 지 부모들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봐도 이 죄라는 게 가난이 바로 등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은 죄다.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질문해 왔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대로 다 지켰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친 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마다 그럽니다. 어떤 성경은 근심하여 갔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 청년은 무슨 생각을 먼저 가느냐. 내가 가난하고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없어지면 내가 가난한 거 아니냐. 가난은 바로 죄인 취급이 아니냐. 죄인 아니냐.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 가난하면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가난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조건, 공로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죄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원죄, 자범죄라고 어마어마한 이 죄, 바깥에 가려 생각하는 것 제외하고 모든 의도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모든 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도저히 길이 없다. 이 죄에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늘 악한 영들이 이 죄를 붙잡고 너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12가지 흐름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나와야 되죠. 머리로 나는 사단과 원죄와 모든 자범죄와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으로 가득 찼다. 그것을 아는 거죠, 머리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가슴에 정말로 아파합니다. 가슴에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 찼어요.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 거. 그리고 이 길에서, 이 인생길에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착하고 진실해도 나는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절망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손길이 미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머리로 그래 모든 사단을 깨뜨린 왕이요.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요.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됐으니까 구원 얻은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요. 오직 예수만. 이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자, 여러분 천국 소유했죠? 다 구원받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존 스타트 목사가 그러게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 전도 대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예수님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제자들은 뭐 하려고요? 결국은 모든 민족 땅끝 세계 가서 구속의 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고 세상을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고일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거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구원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 내 옆에 계셨던데 나는 그동안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믿기만 하면 되는 이 구원을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옆에 있으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 전도자의 애통, 제자의 애통이요. 물론 그러죠. 내가 구원 받았지만은 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성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하는 것처럼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는데 우리 애들은 어떠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거기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비밀이 엄청나게 그 높이와 깊이가 무한한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주고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업하는 무사람들 성공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 영혼을 보면 애통하는 불쌍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청소년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마약에 그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사단에 완전히 붙잡혀 포로된 상태를 딱 보고, 이거 보고 있으면 애통하는 거야. 아이들을 애통하고. 그 애통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우리가 예를 나가서 바쁘신 분들이 뭐 나가서 뭐 전도하라고. 전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그 마음을 내가 주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이 은혜를 다른 사람께 알게 하라는 그 목적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천국이 이렇게 세력이 얻을 것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바쁘기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주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는 그 자리에서 문들이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상황에 너무나 바빠서 복음 전으로 현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이것을 복음을 전하라. 네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려줘라 하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이 저 현장 열어주시고 주님이 저 가게 현장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 이 마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게 큰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 온유하게 되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벌써 그 속에 들어갔거든요. 주님의 명령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들은 24시, 25시 했잖아요. 그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 24시잖아요. 그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길들임 받은 거예요. 복음에 길들여진 사람이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 세상에 성질 착하고 정말로 온유하고 말이요. 진짜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있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복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포커스를 맞출 때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그 온유는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강단에 길들여지고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서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해보세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길들여지고 복음에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사람이 오뇨한사.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서 입으로. 주님께 길들여지면 거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입니까? 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요. 다른 것 다 체험받는 사람. 배부르게 되는 사람 거기에. 이제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말로 이게 내가 손해를 봐도 말이에요. 같이 대변하고 외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는 그런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거기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의를 찾도록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현장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전도 현장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세우기에서 굶주려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 배고프고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 굶주리면은 어떻게 되죠? 찾게 되잖아요. 하지 말아게도 찾게 되는 것이 굶주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이렇게 살아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굶주려 있으면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죠. 하나님, 나의 현장을 알고 보니까 교회가 나의 현장이야.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 조용히 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말없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제자요. 현장에 굶주린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물가 여인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에게 전도를 하고 그 여자가 이제 동네에 봐라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전도하러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점심거리를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 그동안에 누가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성 현장을 보여주면서야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추수할 현장. 그 사마리아의 영혼 구원하는 걸 예수님은 음식으로 삼았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부른 겁니다. 영혼 구원은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아, 정말로 살맛이 나다. 배부른 인생이, 배부른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단 한 가지잖아요. 그 뒤로 딱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뭘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전도자가 걸어야 될 그것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구원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현장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이 누굽니까? 찾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찾아질 것이요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세요. 뭔 문을 두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현장,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현장을 찾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현장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열려질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또 다시 하잖아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 전도자의 기도요 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돈 맞고 무엇인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다른 힘, 돈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 통해서 그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은 뭐 현장에 얼마든지 뭐 시간이 낭비되는 거 아니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두드리고. 한번 그것을 체험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거기서부터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줄줄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내 삶도 같이 풀려요. 어쩔 때는요,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이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까지 와서 그래서 그 삶에 찌들려 정말로 눌려있지 말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일어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 실제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말만이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노트에 하나님 함께 하신 메시지 많잖아요. 덮어놔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꺼내 와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뭐 탓할 수 있습니까?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인데 환경 크고 내가 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하나님보다 내게는 환경이 더 힘이 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다. 위축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요 과정이다.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안 되니까 그냥 돈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고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한테는 그래가지고 내가 환경에 지고 돈에 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지고 문제에 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작업이 시작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